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하고 싶은 사람 1위 김영삼, 2위 황산성, 3위 박찬종.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 사람 1위 최진실, 2위 김희애, 3위 고현정.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랑의 정화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 급할 때 흔쾌히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 1위 김영삼, 포장마차에서 술을 같이 한잔하고픈 사람 1위 이문열, 노래방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 1위 최진실. 글쎄요, 비록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1위를 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몇 위쯤 될까요? 스스로 저 아랫등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여름에 한번 등수를 올려보세요.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 마시고 싶은 사람 1위, 노래방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 1위, 어려울 때 상담하고 싶은 사람 1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fa scordare le parole, confonderò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영화 그대 안에 블루 중에서 카루소, 루차나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화이팅! 자, 이것은요.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박설영 씨가 엽서에 가득이 화이팅 적어주셨는데요. 이분 외에도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학생, 또 여러분들이 엽서마다 화이팅이란 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적어주세요. 그만큼 요즘 힘들고 지쳐있다는 뜻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 그 수학 능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고3 학생들. 그리고 아마 방학을 맞은 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느라고 요즘에 막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 힘내셔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2동의 KEG라고 하신 분. 여기 엽서를 보내시면서요. 받는 사람에다가 정우님의 FM 영화음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앞에 정우님의 자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만드는 영화음악이 아닌데 괜히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제 느낌이 그래요. 이 영화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 스태프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FM 영화음악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음악실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그 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열린 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FM 영화음악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주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입니다. 강릉시 교1동의 성경아씨, 어떻게 하면 이 엽서를 보내서 프로그램에 이름이 나올까 고민을 하면서 엽서를 손에 쥐고 자느라고 이 엽서에 잔뜩 손때가 묻으셨다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Sacrifice, 희생 들려드립니다.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햇살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디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그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삼양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씨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갑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예,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서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서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방.
히카
전주 덕진구 송천동 일가의 강성수 학생 들으셨어요? 영화 니나 중에서 Here Comes the Sun, 니나 사이먼의 음성이었습니다. 존 바뎀 감독 브리즈 폰다 주연의 영화 니나. 이것이 프랑스 영화 니키타의 헐리우드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다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관심을 쏟은 것은 이 릭 베송의 강렬한 터치가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누 파릴로가 연기한 니키타 역을 어떤 배우가 맡느냐는 것도 꽤나 큰 관심거리였죠. 하지만 헐리우드의 니키타인 니나는 원작이 갖고 있는 그 터질 것 같은 에너지 그리고 특유한 그 분위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오락 영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때 릭 베송, 레오스 캐락스 같은 감독 덕택에 영화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는 누벨 이마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말이야 어떻든 이 릭 베송의 니키타가 던진 반향은 꽤 컸습니다. 프랑스 영화계가 헐리우드에 대항해서 내놓은 비밀병기 릭 베송. 그런 릭 배송 영화의 재제작권을 할리우드 비싼 돈을 주고 사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프랑스 영화의 재제작권을 사와서 할리우드 스타일로 리메이크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서머스비와 마틴 기어의 귀향, 이 영화들이 그렇고 또 니키타와 니나가 바로 그런 예들이죠. 제라르 디파르디우 주연의 마틴 기어의 귀향, 정확히 말하자면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18세기 무렵을 배경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마르텐 게르의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르땡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나이가 진짜 마르땡의 아내와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상한 눈치를 챈 주민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죠.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은 곧바로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사이에 의해서 조디 포스터, 리차드 기어 같은 대스타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바로 서머스비라는 영화죠. 영화 서머스비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서머스비는 무대를 남북전쟁 후에 미국으로 바꿨을 뿐 그 마르텐 게르의 귀향과 그 얘기의 흐름은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로버트 알트만의 플레이어에서 봤듯이 시나리오를 팔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작가가 부지기수인 헐리우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에 이르는 거금을 이 재제작권을 따내는 데 지불하면서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영화들의 줄거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새로 쓰는 것보다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남을 뿐만이 아니라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년에 수십 편을 제작, 공급해야 하는 메이저 영화사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편의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미 관객들에게 일정 수준의 오락성과 완성도를 보장받은 외국 영화들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꼭 최근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경우는 황야의 7인과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마카로니 웨스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 이 영화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용신봉을 베낀 것이고요. 황야의 7인은 7인의 사무라이를 베낀 것이죠. 도적대에게 마을이 계속 약탈당하자 마을 촌장은 도시로 나가서 사무라이들을 고용합니다. 7명의 사무라이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적대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줄 돈이 있을 턱이 없죠. 사무라이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칼을 정의를 위해 썼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존 스타제스 감독의 황야의 7인은 이 사무라이가 건맨으로 바뀌었을 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구로자와 아키라의 영화 세계에 대한 존경심이 개입된 좀 특별한 경우예요.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경우는 꽤 많은데요. 아마도 최초의 성공적인 프랑스 영화 리메이크는 1985년에 만들어진 브레슬리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영화는 장리 꼬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하라 이 영화를 다시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요. 리차드 기어가 경찰의 총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영화 브레슬리스의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죠.
me, love me right. Well, come on, baby, now don't be shy. Love was meant for you and I. Wind, rain, sleet or snow, I'm a going to be biggie wherever you go. You leave.
Breathless. 전북 1위의 선희씨 동생 생일 축하곡으로 제가 띄워드렸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영화 Breathless 중에서 제리 레이 로이스가 부른 Breathless였습니다. 진 세버그, 장폴 벨몽도 주연의 내 멋대로 해라. 이 영화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유학 온 여대생과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달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건달, 그리고 원대한 꿈을 안고 프랑스로 온 여대생. 이들 간의 사랑이 정상적일 수는 없었겠죠. 리차드 기어, 발레리 카프리스키 주연의 브레스리스는 남녀의 위치가 바뀌고 현대적인 에피소드로 교체되었을 뿐 그 대강은 똑같습니다.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멕시코를 가야겠다는 생각뿐인 건달, 리차드 기어와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온 발레리 카프리스키. 두 사람의 무규범적인 사랑은 고다르의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브레슬리스 역시 거장 고다르에 대한 존경의 한 표시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유럽의 마지막 영화 대국인 프랑스의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것이 유리하다. 헐리웃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1987년 무렵입니다. 디즈니사가 프랑스 코미디 영화의 귀재인 꼴린 세로 감독의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의 판권을 사들인 뒤에 톰 셀릭, 스티브 구텐버그 등을 기용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죠. 제목도 비슷해요. Three Men and a Baby.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올려서 헐리웃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뒤에 프랑스의 고몽 영화사는 헐리웃의 리메이크 판권을 최소한 1년에 한 편 이상씩은 꼭 팔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헐리웃의 기획 담당 책임자들은 유럽의 영화제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다시 만들 영화,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 뒤인 1989년에는 1984년에 만들어진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를 다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제라르 드파르디유 역에는 덩치도 비슷한 닉놀테가 맡았었죠. 그 의상도 보면 참 비슷했었어요. 제목은 Three Fugitives, 세 명의 도망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화의 원판인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잔니의 테마입니다.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의 테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것이 꼭 흥행 성공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판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는 디즈니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같은 회사가 만든 헐리우드판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는 2,100만 달러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서머스비는 4,400만 달러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고요. 하지만 워너는 그 액수에 만족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이태리 영화를 다시 만들어서 알파치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여인의 향기는 흥행에도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리메이크가 흥행을 보장한다는 법칙이 성립되기에는 너무 미미한 증거들이죠. 하지만 헐리우드의 프랑스 영화 리메이크 바람은 가라앉을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만도 자크 방스탄 감독의 La Fracture de Myocarde, 심장 파열이라는 영화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사들이 치열한 판권 인수 경쟁을 벌인 적이 있죠. 이 영화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소년에게 감추려고 애쓰는 한 작은 마을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결국 유니버셜사가 이 판권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로 내정되어 있고요. 1년 동안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한 600편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600편 중에는 터미네이터2나 늑대와 춤을 같은 대작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쓰레기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기획, 엉성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는 만들어졌다가 극장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비디오샵이나 케이블 TV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작들에 비해서 리메이크는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프랑스 영화들의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 영화 전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나 할까요? 경기도 부천 원미구 역곡 2동의 김수진 양.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엽서 내용이 이 가수의 음성과 어쩐지 이미지가 꽉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아빠는 나의 영웅 중에서 쌍망송스 마리질랭의 노래였습니다.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주연을 맡은 아빠는 나의 영웅. 이 영화는 이혼을 한 중년 남자가 10대인 자기 딸의 부탁을 받고 딸의 남편으로 가장한다는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의 판권 역시 디즈니사가 45만 불의 거액을 주고 사갔죠. 제라르 로지에 감독의 이 영화는 파리에서 개봉된 두 달 동안에 무려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군침을 삼키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디즈니사는 프랑스 영화사로부터 리메이크를 하기 전에 오리지널 본판을 미국에서 개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죠. 즉 프랑스 영화사는 적극적으로 헐리우드에 자신들의 영화 리메이크 권한을 팔아넘기면서 부수적으로 프랑스 영화의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빠는 나의 영웅의 경우처럼 리메이크 판권의 이면 계약으로 미국 개봉을 꾀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프랑스 영화의 미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 원판을 반드시 개봉해서 다시 만들어진 미국 영화보다는 자신들의 영화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겠죠. 자신들의 본판을 스스로 다시 만든 유일한 감독이 있죠. 바로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의 프란시스 베버 감독인데요. 그는 리메이크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네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리메이크는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원작의 매력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리메이크 작품들이 대부분 흥행에 실패했었죠. 같은 작품을 두 번 보기 싫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원작에서 받은 감동을 쉽게 무너뜨리기 싫은 것, 그것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헐리우드의 리메이크 붐을 보면서 이제 헐리우드도 미천이 바닥이 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네요. 자, 리메이크를 했지만 실패한 영화가 또 한 편 있죠. 바로 커즌스인데요. 원래 꼬진느라는 영화가 원판이죠. 이 장 샤르르 타셀라 감독이 이 영화로 명성을 올렸는데요. 그는 미국판 꼬진느인 영화 커즌스의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엘 슈마커 감독이 테드 단슨, 이자벨라 로셀리니 이런 초호화 캐스팅을 써서 커즌스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죠. 자, 이 커즌스, 미국판 커즌스의 음악 한 곡 들어보죠. 사랑의 테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의 양영주 씨의 신청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카즌스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카즌스가 비디오로 제목은 애정의 조건이었죠. 저희 GNB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비도 안 오는데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지붕 한 자락을 꼭 잡고 있다가 이 한밤에 FM 영화 음악을 들으려고 이제 떨어지나 봐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의 김경진 씨. 저는 꽉 막힌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깥 풍경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지 어떤지 전혀 모르겠네요. 솔직히 요즘은 시험 기간이라서 FM M2를 잘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상 1시가 되면 라디오를 한번 주시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저의 이 괴로움.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의 진씨, 제가 그 괴로움을 조금 누그러뜨려 드릴까요? 자, 이 음악 어떨까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서울 강서구 등촌 이동의 PEM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개엄령 중에서 들려드리죠. 빠올라. 청계 구동에서 예쁜 그림 엽서를 보내주신 최윤정 씨,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의 KT 씨, 그리고 요즘에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친구를 아주 걱정해주시는 경북 구미 원평 1동의 송준영 학생, 편지 고맙습니다. 또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경기도 파주 금천읍의 황성현 씨.